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본문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사사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사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원활하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혹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무엘 통치 중에 이스라엘은 그간 누릴 수 없었던 평화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 이렇게 상쇄하고 무효화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좀 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7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절에 가면 사무엘의 지도하에 당시 이스라엘이 감히 이길 수 없었던 철기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국가거든요. 청동기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철기 국가인 블레셋을 감히 대항할 수 없었는데 그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인 가나안 족속, 그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하고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통치자로서 궁전에서 혼자 편안하게 있지 않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죠. 사무엘은 타락이라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외족의 침입까지 차단하는 어떤 이런 외적 문제까지 해결했고 그리고 목회로 따지자면 성실하게 목양도 잘한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에 집중해서 본다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완전히 사사직을 물러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부 지역의 사사로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장 1절하고 2절입니다.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최남단인 부엘세바라는 일부 지역에 아들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아버지와 달리 이제 아들들의 이제 부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사사정이었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4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앞에 이제 접속사가 없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 then 이런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1, 2, 3절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4절, 5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자라면 아들들의 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초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들들의 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이 어찌 보면 이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터질 일들이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 때문에 결국 터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 앞에 사무엘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잘못된 통치가 왕정 요구의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만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만을 보면 백성들의 왕정 요구는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하나의 꼬투리를 잡고 그토록 바래왔던 그 왕정 요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5절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포커스가 어디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열강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왕정은 가장 매력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왕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반면에 사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긴 했지만 사무엘은 어떤 왕적인 카리스마로 왕적인 어떤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통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사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사는 가시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매력적인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왕과 사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셈이죠.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사사정의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죠. 사사기 5장 17절입니다. 사사 드보라 통치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사사 두보라가 이제 징집 요구를 하는데 길르앗과 단과 아스엘 지파가 이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왕의 요구를 하면 사실 감히 거절할 수 없겠지만 이 사사의 요구는 이처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2장 2절입니다. 사사기 12장 2절. 사사 입다 시절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 사사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를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왕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이처럼 사사들의 요구는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왕에 비해서 사사들은 이처럼 강제력도 없었고 그들의 명령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이처럼 강력한 권위가 없어서 종종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사정보다는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주변의 다른 열강들의 그 왕을 요구했던 셈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는 타당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단순히 왕정이냐 사사정이냐 이 문제로 바라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가면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이제 대표적인 정치체제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인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더 좋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그리고 그 제도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 제도가 더 좋다, 이 제도가 더 나쁘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 동일하게 사무엘은 사무엘의 이 마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사사정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 체제인데 너희가 이 제도를 버리고 왕정을 요구하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왕정 요구 밑바탕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마음과 태도를 보고 사실은 사무엘이 걱정을 한 건데요.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 연대적으로 보자면 몇백 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몇백 년 전에 이제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 몇백 년 전에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언젠가는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던 셈이죠. 또 다른 말씀을 잠깐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왕이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암시를 여기서 이렇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정이 세워질 수, 왕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왕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와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힘은 그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체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16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나 아내나 은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많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 F-16 같은 그런 전투기인 거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제 무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는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국과의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여자를 좋아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주변 나라들의 어떤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왕과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왕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체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병마를 만든 하나님, 병마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거기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죠. 병마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병마에서 온다라고 조금씩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 통치기에 우레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청동기 이스라엘은 철기 블레셋을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사건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런데 뭘로 이기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레를 통해서 이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 사건을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학자가 한 말이라 어려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레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의존할 대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우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죠. 너희가 궁극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바로 나다.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일지라도 온전히 나를 의지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라고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훗날에 왕을 또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오늘날로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과거에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해서 그 C.S. 루이스가 쓰는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총 7권입니다. 7권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책이 은의자라는 그런 책인데요. 영화로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고 내년에 이제 개봉될 그런 예정인데 내년에 개봉되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이제 주인공은 아슬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인데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질과 유스터스라는 그런 이제 주인공들에게 아슬란이 임무를 맡기는데 임무를 맡기면서 네 가지 표시를 줍니다. 보이지 않는 표시를 주는데 표시를 주면서 아슬란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준 표시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계속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임무를 수행해라라고 하는데 이 모험 중에 이 질과 유스터스가 아슬란이 주는 표지들을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과 유스터스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표지,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표지들을 자꾸 놓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제 적 중에 한 명이었던 마녀도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나니아가 어디 있냐?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과 유스터스에게 적들이 하는 도전은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걸 왜 믿냐? 보이는 게 다다. 보이는 것만 믿어라. 라고 하지만 아슬란이 이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계속 이 책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은의자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물론 보이는 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인데 시험 기간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왜 안 하냐라는 것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험 문제 중간 기말고사에서 어떤 한 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리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대요. 만점 맞는 학생들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다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문제, 실수로 틀릴 수 있는데 그 실수로 틀리는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 그 현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한 문제라도 안 틀리기 위해서 나를 세고 공부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아, 참 무섭겠구나. 두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서울에서 집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사실 저의 끊임없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이제 9시부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불이 나게 뛰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저의 늘 하는 고민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하얀 꽃이 아니죠. 백백이 아니라 아까 흰백이 아니라 백백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백백인데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백합화는 자줏빛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꽃가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예쁜 꽃이 아니라 야생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는 자줏빛 야생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줏빛 야생화 백합화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뭐냐면 어떤 옷이냐면 자줏빛 옷입니다. 여기서는 자줏빛 옷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최고 권력자가 입었던 옷이 자줏빛 옷인데 뭐 여러 근거가 있지만 한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구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6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붉은 옷, 자줏빛 옷은 당시 최고 권력자가 입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 일행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갈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죠. 빌립보에서 만나는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줏빛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자줏빛 옷감은 탈색되지 않아서 당시 어떤 최고 부유층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바로 자줏빛 옷인데 여기서 이제 대비하는 것이 그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확보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솔로몬의 부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굉장한 재벌이었는데 구약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66달란트의 금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약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0톤 정도 해당이 되는데 시간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날 24K 한돈에 3.75g이죠.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1070만 돈.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환산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과거 그 이스라엘 당시 경제 규모와 오늘날 경제 규모가 차원이 다른데 그 당시 경제 규모에서 2조 원이라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세자가 입은 자주색 옷의 영광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그 야생화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는데요. 세상은 보이는 게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미디어나 매체나 어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뜻밖에도 굉장히 대비적으로 야생화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죠. 보이는 것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보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그 야생화가 더 낫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상에 보이는 게 다라고 말하는 그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믿음일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세상이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저도 두 딸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프신 어머니를 또 책임져야 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하죠.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가끔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와서 오늘 이렇다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어떻게 될까? 늘 이제 조마조마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늘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보이는 게 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 개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보이는 게 다라고 말하는 그 실증주의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난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싸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무엘상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이들에게 초월적인 지평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보이지 않는 실제를 모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지나칠지도 모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그 유산을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손들 앞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게 다라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